저희 나라의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되었던 그 초석이 되는 것이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이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이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이 시작됐던 그 근원을 쫓아가 보면요, 1903년에 있었던 이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로부터 그 운동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디 선교사님께서 많은 성도들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이 왜 많은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회개하고 고백했을까요? 그 하디 선교사님이 하나님을 진짜로 믿지 않고 있었을까요? 사실 하디 선교사님은 의사로서 미국에서 평안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 조선 땅에 와서 그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 삶을 모두 드린 것을 보면 그분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왜 자신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지 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디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열심히 전도를 했지만 이 전도의 열매가 쉽게 맺어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들이 내 마음과 같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조선에 있는 사람들이 이 유교나 여러 가지 관습 때문에 또 이들이 게을러서 하나님의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구나라는 마음이 그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죠. 이 선교사님들이 해외 선교에 나가서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그 나라를 사랑하고 그 백성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선교지에 갔는데 그 나라 백성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지가 싫어지고 힘들어질 때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디 선교사님도 그런 것이죠. 꽉 막혀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곳에서 상처를 받고 마음에 힘든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선교사 수련회 때 이 설교자로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설교 준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떠한 사역의 열매가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조선에 있는 백성들 때문이 아니라 그 선교사님 자신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은 후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 사역의 현장에서 나의 지혜를 믿고 나의 힘을 믿고 나의 방법만 믿고 앞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내게 구원받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삶에 없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저 천국에 가겠다라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때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믿는 것처럼 살아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게 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선교사님도 그럴 수 있고 저도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의 말씀은요,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들에게 이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는 장면입니다. 근데 21장 말씀에 보면 이 바울 사도가 그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시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2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백성,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죠. 악한 삶을 쫓아 살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자신 마음대로 악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6장에 보면요, 이 백성들이 또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 시대만 그런 모습일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 노아 시대나 우리나 동일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악을 쫓아서, 또 우리가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우리의 모든 생각에, 삶의 중심에 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금융치료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섭섭한 마음이 있을 때, 어려운 마음이 있을 때 돈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명절 때 시집을 갔습니다. 근데 종갓집에 시집을 간 거예요. 가자마자 계속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손님을 치르고 정신없이 2박 3일을 막 보냅니다. 아, 내가 잘못 결혼했구나. 돌아가면 이혼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2박 3일을 버텼어요. 근데 마지막 날 시아버님이 그 며느리를 다 부르더니, 우리 며느리야, 2박 3일 동안 수고 많았다. 친정도 못 가고 너무 고생이 많았구나. 그래서 너희 친정 부모님이랑 같이 14박 15일 유럽 여행을 갔다 와라. 그러면서 비행기 티켓을 끊어주는 거예요. 비즈니스로. 그리고 5성급 호텔을 끊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500만 원을 주면서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 네. 그걸 받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죠? 지나간 2박 3일이 떠오릅니다. 내가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시어머니가 더 고생하셨는데, 아, 내가 이걸 받아도 되나? 아, 내가 시집은 잘했구나. 네. 마음의 위로가 찾아오고 그 마음 속에 있었던 분노가 사그라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돈에 웃고 돈에 울고,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돈에 울고 웃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가정들이, 많은 나라들이 돈을 위해서 움직이고 돈을 향해서 움직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세상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거기서 돈돈거리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셔서 정말 돈만 보고 살아야 되는 그 인생을, 더 이상 이제는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정말 가치 있는 것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것이죠. 2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적이었던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고 꿈꾸며 살아가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두 가지 시점이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시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앞으로의 그 시점, 그 두 가지 시점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는요, 구원받은 이후부터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는 뭐 하다가 하나님께 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그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애쓰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나님이 바라보셨을 때 아름다운 자로 세우고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는요, 구약의 이 제사 제도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요, 어떤 흠집도 없고 어떤 상한 것이나 장애도 없는 아주 온전한 것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온전한 모습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법정에 섰을 때 어떠한 죄악도 어떠한 책망할 것도 없는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깨끗한 자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 가신다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인생을 보실 때마다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점점 세워가시는 것이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명절이 되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사진 업데이트하는 날이에요. 열심히 사진을 찍죠. 그리고 이제 명절이 끝나면 친구들과 만나서 핸드폰을 꺼냅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여주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보여줍니다. 그냥 손주를 보여달라고 하는 적이 없어도요, 그냥 손주를 보여줘요. 왜죠?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우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왜냐하면 손주가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우리가 욥기에 보면요, 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이 굳이 사탄을 불러서 사탄한테 욥을 자랑합니다. 너 욥 봤니? 도대체 왜 굳이 하나님이 그 사탄을 불렀을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든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욥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 욥을 보면 너무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을 부릅니다. 가브리엘 와봐. 너 욥 봤어? 욥 훌륭하지. 너무 뛰어나지. 자랑합니다. 그리고 또 미가엘 부릅니다. 미가엘 와봐. 너 욥 봤어? 천사들을 다 부른 거예요. 그리고 욥을 막 자랑합니다. 근데 아쉬운 거예요. 더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굴 부릅니까? 사탄까지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에게까지 자랑하는 거죠. 너 욥 봤어? 얼마나 이쁜지 몰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볼 때 정말 자랑하고 싶으셔서 안달이 나신 하나님, 드러내지 않고는,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약성경에 보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왜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너무 이쁜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이 아주 부잣집에서 잘 살다가 형제들 때문에 그 형제들이 팔아먹어서 종으로 팔려갑니다. 종으로 팔려갔으면 막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어떻게 합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죠.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감옥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이 정도 되면 인생을 막 살만한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요, 그곳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기쁘신 거예요.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자랑하려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 요셉은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그 고난의 현장에서, 인내할 수 없는 현장에서 인내하고, 성실히 살아갈 수 없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이 이와 같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세워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적당히 즐기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이 조용필 씨가 부른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라는 노래가 있어요. 저는 이게 박정현 씨가 부른 줄 알았더니 조용필 씨 노래더라고요. 네. 근데 그 곡을 보다가 찬송가는 아닌데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해보고 싶은데요. 이런 가사의 내용입니다. 나는 떠날 때부터 다시 돌아올 걸 알았지. 눈에 익은 이 자리, 편히 쉴 수 있는 곳. 많은 것을 찾아서 멀리만 떠났지. 난 어디서 있었는지. 하늘 높이 날아서 별을 안고 싶어. 소중한 건 모두 잊고 산 건 아니었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그대 그늘에서 지친 마음 아물게 해. 소중한 건 옆에 있다고 먼 길 떠나려는 사람에게 말했으면. 저는 사실 이 가사도 참 와닿지만 이 박정현 씨가 이 곡을 설명하는 것을 들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 노래 자체가 인생을 먼저 산 인생의 선배가 이제 막 인생길에 접어들어서 그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그 인생의 초년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그 말을 이 노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우리에 앞서 그 믿음의 길을 가셨던 그분들도 우리를 향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 동안에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쫓아 살고 편안함을 추구하고 그것을 향해 갔는데 진짜 소중한 걸 잊고 살았던 거예요. 돌아보니까 나의 인생 가운데 정말 추구하며 살아야 됐던 것을 추구하며 살지 못하고 헛된 것들에 나의 삶을 빼앗겨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외면하고 살았던 그 시간들을 후회하며 이제 믿음의 첫 걸음을 딛고 있는 그 믿음의 후손들에게 예수님을 붙잡고 살라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라고, 헛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들,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것들을 붙잡고 온전히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23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오늘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의 삶이 주님과 날마다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 능력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없으면, 그 예수님을 늘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17세기에 이 프랑스에서 태어난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젊었을 때 30년 전쟁에 참여했다가 다리를 다쳐서 평생 이 다리를 못 쓰는 분이 돼요. 그러나 나중에 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는데 평생 이분이 뭐 했냐면요. 주방에서 허드렛 일, 접시 닦고 또 옷 수선하고 구두 수선하고 이런 일들을 하며 그 수도원에서 평생 살았어요. 그런데 이 수도사가 평생 살 동안 뭐 했냐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런 허잘 것 없는 보잘 것 없는 일을 하는데 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그 누구도 형언할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렌스 형제의 그 말과 또 편지와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책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밥을 먹을 때나 허드렛 일을 할 때에도 심령을 그분께 올려드리십시오.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순간에도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때문입니다. 꼭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매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계신 분이십니다.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던 그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심지어 루이 12세도 그를 보기 위해서 수도원을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그의 평생을 수도원을 떠나지 않고 그가 한 일은 사실 허드렛 일이었는데 그가 평생 동안 했었던 일은요, 수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단 하나,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날마다 교제했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을 때 우리 내면 안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묶여 있을 때, 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앞에 가진 우리가 완전하게 붙어 있을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아름다운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울 서신을 보면 반드시 무엇이 나오냐면요, 부부의 관계, 가족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인내할 수 없는 사람을 인내하고, 받아줄 수 없는 사람을 받아주는 주님의 그 성품과 마음을 가진 자로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열매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3절,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안에 어떤 영적인 능력이요, 우리로부터 외부로 표출하는 그 능력이 성품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영적인 파워나 어떤 사역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평생 동행하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성품이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도 만나고 싶어서, 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그들도 주님께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승리의 날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23절 하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매우 독특합니다. 이 천하 만민에게 이미 복음이 전해졌다고 말해요. 근데 이 시점에는요, 아직 복음이 다 안 전해졌습니다. 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꿈꾸고 있는 건 뭐냐면 서버나 지역에 가서, 그러니까 지금의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천하 만민 가운데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지금 믿음으로 그 마지막 날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 온 천하 만국 가운데 그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된 바로 그날, 비록 나는 감옥에 있지만 나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지만 이 복음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해져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이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게 되실 바로 그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니까 내가 비록 감옥에 살고 있어도요, 그 자리는 소망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비록 나는 고난을 받고 있어도요, 이 고난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빛나는 영광의 날이 내 삶에 올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해야 됩니까? 땅을 바라보면요, 낙심할 것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실망만 합니다. 여러분, 뉴스 한번 보세요. 뭐 거기 좋은 뉴스가 있습니까? 뉴스 보고 있으면요, 한숨만 나와요. 여러분, 이 세상 보고 있으면요, 갑갑합니다.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그날, 주님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는 바로 그날,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요, 지금은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날에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독립운동을 다룬 영화 중에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에 보면 마지막에 이 독립군의 밀정이었던, 그러니까 독립군을 팔아넘겼던 이 밀정이었던 이 염석진을 제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렇게 물어보죠. 왜 동지를 팔았나? 그때 염석진이 했던 그 말이 참 제 마음에 많이 남았어요. 몰랐으니까. 독립이 올 줄 몰랐으니까. 영원히 일제시대일 줄 알고 그렇게 독립군들을 팔아넘기고 동료를 팔아넘기고 그렇게 매국노 짓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독립운동을 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안 돼! 존의 도선의 독립이라는 것은 없어. 그리고 그 안에서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마지막 날을 향한 소망이 없으면요, 우리도 낙심하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기준을 쫓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돈 거리면서 돈이 최고야, 역시 돈밖에 없어, 돈이 내 인생의 큰 위로야 라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이랑 동일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믿음이 그 마지막 순간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연약한 믿음이 현실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져서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본다면 비록 내 삶에 고난이 있어도, 내가 남들보다 가진 것이 없어도, 비록 내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떵떵거리며 살지 못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나는 여전히 기뻐하기로 결단합니다. 나는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합니다. 나는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걸어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